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로마교회 성도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함을 증거합니다. 성도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정부 당국과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4장부터 로마교회 성도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증거합니다. 당시 로마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구성된 교회였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로마교회 성도 간 갈등의 주 요인이 된 음식 문제와 그리고 절기 준수 문제를 증거합니다. 유대인 성도들과 또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인이 되었다가 개종한 성도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데 열심을 냈습니다.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구분했고 또 율법이 요구하는 절기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유대인 성도와 또 유대교 배경이 전혀 없는 이방인 성도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금하는 음식도 먹었고 요구하는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 간 갈등은 서로를 비판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지키는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성도들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어 율법에서 자유케 된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성도들을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상호간 비판은 더 큰 갈등을 낳고 또한 교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기에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던 것이죠. 또한 비판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금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네 자신의 더 큰 허물이 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비판하면서 자기에게 더 큰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비판의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사실 심각성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상대적 우월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비판의 말 한마디에 실족합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작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새가족부를 수료한 79명을 일일이 전화조사를 해서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있는가 확인했습니다. 69명이 잘 정착하고 있는데 10명이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 두 분이 시험을 받아서 성도에게 시험을 받아서 우리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한 사람이 아니라 실족하게 만든 사람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지는 것이 낫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여 그를 실족시키는 일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비판의 문제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비판의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먼저 주님은 믿음이 성숙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이제 도덕법 외의 율법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서 먹지 않았습니다. 채소만 먹었습니다. 다시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다가 나와서 팔리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 신을 사람들이 형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성도들은 고기를 먹지 못하는 성도를 비판한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연약하여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을 용납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성숙한 성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지 먼저 돌아봅니다. 그리고 허물을 덮고 용서합니다. 더 나아가 그를 바른 믿음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사실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 또 고기를 먹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고기를 먹지 못하는 율법에 여전히 매여 있는 연약한 성도를 비판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바른 믿음으로 이끌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성도도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한 믿음 수준은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서로 주 안에서 서로를 존귀한 대로 여기고 서로를 용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믿음의 성숙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갓 예수를 믿은 사람이 단시간 내에 어떻게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성도가 믿음이 약한 성도를 판단하고 비판하면 반드시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연약한 믿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이 말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저주하는 말, 비판하는 말, 미워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말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성숙한 성도가 연약한 성도를 판단하고 비판을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끌어주어서 믿음으로 세워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상호간 상대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용납하고 이끌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판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님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관용하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음식 문제나 절기 준수 문제는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른 절기를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인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지요. 물론 성숙한 성도에게 있어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상이라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 신을 형상한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그 시장에 파는 고기 사서 먹으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성도는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율법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구분하잖아요.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명하잖아요. 우상에 바쳐진 고기는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고기잖아요.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면 아이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기 준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율법에 따라서 절기를 열심히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처럼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 그걸 알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문제로 성도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경고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런데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 성도가 판단하고 비판해야 됩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다른 종교에게도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기독교를 향하여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느냐? 편협한 생각을 가지지 말고 다른 종교의 마음을 넓혀서 서로 관용하고 서로 평화하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할 대속자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할 자, 우리의 의를 수여할 자가 과연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다 자기 죄로 다 죽고 하나님이 심판받을 자들인데 이 세상에 어떤 위인도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고 진리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관용하고 용납하고 받아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판단하고 비판하고 배척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는 본질적인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비본질적인 문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면 우리는 관용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서로 관용해야 될 비본질적인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고 교리적인 문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는 성령의 세례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관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예수 믿을 때에 성령으로 중생하는 것이 성령 세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게 이례적인 것이죠. 딱 한번 중생하는 이것이 성령 세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장로교의 전통적인 입장이지요. 그러나 장로교 안에서도 이미 중생한 자가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으로 또 이러한 특별한 영적 체험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적으로 가면은 이 성령 세례를 할 때 반드시 방언이 동반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고 아니다. 방언이 동반되지 않고 다른 은사가 동반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한 입장이 다양해요. 이것은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은 틀렸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여러 다양한 구절들이 각각을 지지하는 그러한 어떤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다양한 성령 세례에 대한 입장을 배척하지 않고 관용하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입장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입장들도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건 틀렸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다양한 입장들을 우리는 수용해 주어야 됩니다. 교리적인 입장에도 비본질적인 교리들 내용들이 있어요. 또한 우리는 전통적으로도 다양한 입장들을 수용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통성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주여 한 번에 치고 통성기도 하죠. 근데 어떤 교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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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외치고 통성기도 합니다. 또 어떤 기도는 아예 주여를 외치지 않고 그냥 통성기도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뭐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는 한 번 딱 해야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 교회 전통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넓혀서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판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신앙의 초점을 맞추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행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또 기준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판의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비본질적인 문제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비본질적인 문제는 이해하고 관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를 비판하는 자를 향하여 이렇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판단받고 비난받는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본질적인 문제로 그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의 이 비판하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토설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절기를 지키는 것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주를 위하는 일과 연결하여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당시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할 때 그 기준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판단과 비난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항상 옳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한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성도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연약한 성도는 자기 나름대로 그 연약한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다. 그 주를 위하여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희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런 마음의 동기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고기를 먹지 못하는 약한 성도를 판단하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면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부딪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고민하는 또 한 번쯤은 고민했을 문제 가운데 하나가 술, 담배의 문제죠. 성경에 술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지만 술 먹지 말라는 분명한 말씀이 없으니 또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네 위장을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라고 권면했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도 식사 중에 포도주를 다 마셨기 때문에 술 취할 정도로 마시는 것은 문제지만 적당하게 술 마시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담배 피우는 문제는 아 성경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느냐? 없잖아요. 그러니 담배 피우는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뭐 술을 마셨다고 담배를 피웠다고 천국 문을 입구에서 너는 천국에 못 들어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웠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이걸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키지 마시고 이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일일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다 규정해서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좀 극단적인 얘기가 되지만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이 설교할 때마다 이 마음의 부담감이 늘 있습니다. 저는 긴장이 많이 돼요. 주일날 뭐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긴장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긴장이 돼서 이 긴장을 풀기 위해서 이제 본당에 올라오기 전에 목양실에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술을 한잔 하고 그래 올라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좀 진정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도 진정이 안 돼. 부담스러워. 그래서 또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기 앉아가지고 담배를 한 대 피고 그래서 이제 진정시키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에게도 유익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주초 문제는 선교사들이 그만 그래서 한국교회 전통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다. 아니 가톨릭의 신부들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다 하잖아. 그런데 뭐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단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냐?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외에 우리 신앙생활에 부딪히는 많은 문제도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느냐? 이 차원으로 우리는 따지고 행동해야 됩니다. 비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로 성도를 성도가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사실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기 위하여 자기를 기쁘게 하여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서로 관용하고 용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지요. 교회 역사에서 성도가 서로 판단하고 비판할 때에 교회가 부흥한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오기만 하면 서로 헐뜯고 싸우고 비방하고 이런 모습 보면은 교회 오고 싶습니까? 그런 교회 신앙생활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교회 예배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떠나고 교회는 수적으로 질적으로도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약함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또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관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서로 마음을 합하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화목하고 좋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어떤 행사나 또 우연치 않게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을 이렇게 만나면 아 노랑교회 참 좋은 교회죠. 이런 얘기를 참 너무 많이 듣습니다. 너무 좀 죄송할 정도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칭찬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더욱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성숙한 성도가 연약한 성도를 용납하고 비본질적인 문제에서 서로 관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신앙의 초점을 맞추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기존 교우들이 새가족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 호칭하잖아요. 아무런 육신의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왜 형제, 자매라 부릅니까? 예수 피로 한 몸,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호칭하는 건 아닙니까? 그럼 말만 그렇게 호칭합니까? 가족으로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모든 성도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끌어주는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목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비판의 영이 사라지고 사랑과 관용과 용납과 섬김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숙한 성도가 연약한 성도를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투지 않고 서로 관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모든 행위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사랑이 풍성한 교회, 과목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신앙이 세속화되어지고
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그의
따뜻과 분위기 계속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오늘 주님이 이기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비판에 향해 따라오게 하시니 관심과 용감과 사랑과 성경의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본질적인 문제로 나쁘지 않게 하시니 서로 관용하시니 마음을 앞에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사랑이 넘치고 화목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부족한 힘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통해 사랑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심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세우고 누구의 뜻을 깨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비판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영이 우리에게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상대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약한 성도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용하는 능력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신앙생활의 모든 말과 행동이 나를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투병하는 성도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도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닫힌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시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을 기대하는 아름다운 기업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 잉태, 출산, 도많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의무 잘 마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제들의 가정과 생업위에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잠깐의 여러 가지 혼란이 정리되어지고 다시 한번 공평과 정의가 하소가 전하는 주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국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남북 성도들이 함께 감격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함께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위대한 선교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비판의 영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화목하고 건강한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